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86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현재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영양 관련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두 가지 심각한 문제인 비만과 영양실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국제회의에는 최소한 세계 140개 나라에서 온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회의에서 수억 명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영양과 관련된 몇 가지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영양실조, 비만, 그리고 굶주림과 연관된 만성질환 등이 논의됐습니다. WHO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8억 명 이상이 주기적으로 굶주림에 고통받는다고 지적합니다. 보고서는 또 1억 6천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만성 영양실조와 발육부진에 시달리지만 반대로 어린이 4,200만 명은 과체중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성인들의 영양실조나 과다 영양 섭취 분야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인구의 3분의 1인 400만 명이 굶주림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UN이 경고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가뭄과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는 동아프리카 지역에
FAO와 WHO는 모두 세계 식량 체계가 망가졌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하려면 이렇게 고장난 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기관은 또 식량 공급 체계의 질을 좋게 만들고 좋은 먹을거리와 필요할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요법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대표부의 책임자 시앙 주니아오 씨는 좋은 영양이 여러 요소로 구성되기 때문에 식량 체계를 모두 다루려면 꼭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To us, the food system, I mean, it should be something from the farm to the table.
식량 체계라는 건 먹을거리가 농장에서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모든 과정을 뜻하죠. 재배와 처리, 저장, 배급, 가공, 그리고 소비 같은 과정이 다 포함됩니다.
FAO와 WHO는 이번 회의에서 광범위한 전략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이런 전략들을 실행할 계획들은 영양실조와 발육부진을 막기 위해 아이들이 태어나서 두 살 때까지 섭취해야 할 영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행 계획은 또 사회에서 소외되고 잊힌 집단뿐만 아니라 임신부와 산모의 필요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촉구합니다.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의 정점은 2025년까지 굶주림을 없애고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를 예방하라고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2015년까지 세계 빈곤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에 이어
북한이 유엔이 제시한 빈곤 퇴치 목표들을 이미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0년에 발표한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 2015년까지 적어도 63개국에서 굶주림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내년에 끝나는 새천년 개발 목표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로 대체할 예정인데요. WHO에서 영양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프란세스코 브랑카 박사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새천년 개발 목표를 능가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It's not enough to look at the underweight children. We have also to look at children who have not
체중이 미달한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육 부진 탓에 원래 자랄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애들도 보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자라지 못한 아이들을 보면 열량 같은 수치뿐만 아니라 먹을거리의 질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현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식량 안보만 다루기를 원하지는 않고요. 영양 안보도 논의하길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국제회의를 주관한 관계자들은 영양이 단지 개인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영양실조가 전체 인구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영양에 대한 투자가 도덕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언스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볍고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물이나 음식 등을 담을 때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용기를 씁니다. 하지만 이런 용기를 적절하게 버리지 않으면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물을 오염시키는가 하면 환경에 해를 줍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와 남미에 있는 나라에서 이런 위협을 이점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수구에서 다른 사람이 무심코 던진 쓰레기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데이비드 키반데 씨는 일꾼 10명을 부려 매주 플라스틱 쓰레기 10톤을 모아 이를 킬로그램당 7센트에 팝니다. 키반데 씨가 관리하는 일꾼들은 이렇게 쓰레기를 줍지 않으면 모두 실업자 신세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현재 도시 청소를 도우면서 먹고 삽니다.
Go to other places where they don't pick these things.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지 않는 하수구에 가보세요. 그런 하수구는 다 막혀 있습니다.
사람이 모자라고 돈도 부족해 캄팔라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가운데 반 이상이 수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대부분은 하수구나 강, 거리,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은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데요. 환경당국은 캄팔라 시내에서 매일 플라스틱 쓰레기 600톤이 버려진다고 설명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근거를 둔 주류회사 사브밀러사가 운영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연구소 같은 민간회사들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데 뛰어들었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연구소가 캄팔라에서 운영하는 공장은 매시간 650kg 그리고 매년 300만 kg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 처리합니다. 공장 관리자 장 바티스테 비타마지르 씨의 설명입니다.
I would say it is working. If at all there were no recycling plants, that means
재활용 공장이 없으면 여기 들어온 쓰레기 모두가 그대로 강과 거리에 버려진다는 뜻이니까 우리 공장이 나름 한몫하는 셈입니다.
공장에 들어온 플라스틱 쓰레기는 분류, 세척, 가공 과정을 거쳐 마루 타일이나 지붕 재료를 만드는 회사에 납품됩니다. 우간다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 콜롬비아에서 민간조직 오르가니즈모의 책임자 아나 마리아 쿠티에즈 씨가 오래 버틸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플라스틱 병과 모래, 진흙 그리고 짚을 섞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리고 쓰는지 또 이런 것들이 주변 환경으로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 이해하면 토지에 대한 지식이나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겠죠.
이곳에서는 콜롬비아나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친환경적인 그린 가옥을 짓는데 쓰레기나 자연재료를 어떻게 쓰는지 배웁니다. 그린 가옥은 빗물을 저장해서 이용할 수 있고 화장실에 있는 분뇨를 비료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한반도 시간으로 지난 13일 새벽에 유럽 우주국이 만든 탐사선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해성 67P에 착륙하는 데 성공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이 소식에 얽힌 몇 가지 과학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성에 착륙한 탐사선은 필레호고요. 이 필레호를 싣고 다닌 우주선이 바로 로제타호입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호는 10년 전인 지난 2004년에 발사된 뒤에 64억 킬로미터를 비행했다고 하는데 이 로제타호가 지구를 떠난 뒤에 바로 해성으로 가지 않고 이처럼 훨씬 긴 거리를 돌아서 간 이유가 있었나요?
네, 연료를 많이 쓰지 않고 혜성에 접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제타호는 발사된 뒤에 지구와 화성을 타원 궤도로 네 번 돌면서 지구와 화성 중력이 각각 탐사선을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해 튕겨나가는 방식으로 혜성에 접근했습니다. 우주 탐사선 보이저 2호도 목성과 토성의 중력을 이용해 해왕성 너머까지 여행했다고 합니다.
지구에 있는 관제소가 지구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로제타호 그리고 빌레호는 어떻게 교신하는지 궁금하군요.
네, 이 교신은 전파로 합니다. 이 전파는 빛의 일종인데요.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고 67피 혜성이 지구로부터 5억 1천만 킬로미터쯤 떨어져 있으니까 착륙선이 보낸 전파가 지구에 도착하는데 30분쯤 걸립니다. 유럽 우주국이 혜성 착륙 사실을 실제 시점보다 31분 뒤에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특별히 이번 혜성 탐사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네, 혜성이 태양계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단서를 간직한 아주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혜성은 얼음, 가스, 먼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 45억 년 동안 거의 손상되지 않은 잔여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몇몇 과학자는 이 혜성이 지구에 물을 가져다 줬다고 믿는데요. 이번 탐사를 통해서 이 가설이 증명될 수 있을지 많은 과학자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럽 우주국의 한 과학자는 혜성이 지구에 물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 생명의 출현을 설명할 때 필요한 유기 성분을 물을 통해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